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저마다 살고 있는데 잘 산다는 것, 그것이 다 소망일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성경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너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또 여러분이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일제의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 산천 산하를 다 그들의 손에 넣고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일제 강점기 시대예요. 통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의 안방에 누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권리를 다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까요? 자, 그런데 가는 날 갑자기 유엔의 지휘 아래서 이 나라에 해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되고 민족의 해방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야, 이제 새날이 왔구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새로운 법치를 세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손을 걷어붙이고 힘있게 나라를, 조국을 세워가는 건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36년 동안 일본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빌어먹고 그들에게 이익을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긴가민가 할 것이에요. 야, 그렇게 강했던 일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 있나?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겉으로는 해방을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조국의 해방모 관심도 없고 그 소식에 둔감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저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자기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갖다가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축을 하자면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 부류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우문일 거예요. 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당했었던 때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Under control. 누구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고통 속에 지냈던 시기가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지냈던 때가 있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어떠한 패턴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2절 말씀 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다 같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 사로잡았을 때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니까? 불순종이에요. 이것은 깊게 생각해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먼저 배우는 게 싫어! 이거 같아요. 아니야! 안 해!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뭐 합니까? 예! 해라. 예! 해야 밥 준다. 이거 가르쳤죠? 이게 본성 자체가 말입니다. 이 불순종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어른들은 더하면 더했지 말이에요. 이게 잘하면 잘할수록 고집스럽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거기까지 합시다. 또 다른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악한 영의 언더 컨트롤, 악한 영에 의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또 다른 표현은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다. 어떤 나라일까요? 지옥이죠. 아직 지옥은 가지 않았으나 이 땅에 지옥이 많죠. 한 주간 동안에 들린 뉴스 가운데 제 마음을 참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에서 일어났던 러시아의 어머니를 둔 이주 배경 속에 자라난 아이가 중학생 동기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평소에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던 몸에 흔적이 있었던 아이가 옥상에서 피하다가 떨어져 죽은 그 사건이 너무 저는 한순간에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중학교 시절을 보내봤습니다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다. 이건 지옥이죠.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죽은 아이의 패딩이 잠바가 가해자인 아이가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해 그 아이를 눌러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다. 여러분 지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땅에 와서 좀 살아보려고 왔는데 피부가 다르고 얼굴이 좀 다르다고 따돌림을 시키고 때리고 부모의 가슴이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의 본성이 끌리는 대로 하는 순간 사람의 사는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런던의 한 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20대의 한 캔터베리의 유학생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자기들이 먹던 쓰레기를 자기한테 던지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저도 런던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아들이 어렸을 적에 뭔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서 뭐가 자꾸 머릿속에 뭐가 만져져서 뭐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쌀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왜 쌀이 있냐 뭐 이렇게 봤더니 젊은 아이들이 입에다 쌀을 넣고요 빨대를 가지고 제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톡 해가지고 여기를 맞히고 있는 거예요. 맞히고 지네들은 뭐 시덕거리고 뭐 난리 난 거죠. 뭐 시비가 붙었다면은 제가 졌겠죠. 이게 시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유색인종이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를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거기서 집단 구타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긴급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찰이 뜨지도 않았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이 손길이 없었고 다 스마트폰으로 찍기에 바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순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순간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자, 어른들은 어떨까? 아이들에게서는 왕따의 분위기가 있어요. 왕따의.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불순종의 이 타락한 영에 사로잡힌 순간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서로 따돌림 시키고 말도 안 하고, 그럼 당하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런던을 가던 간에 뭐 서울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가서 그 아이를 도울 사람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힘에 의하여 압제당하는 그 연약한 아이를 향하여서 여러분 팔 걷어붙이고 막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을 용기 있습니까? 칼빈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전적 타락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완전히 종적으로 깊이 타락을 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인간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을 때의 상태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것을 횡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횡적으로 이야기하는 예근 이겁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성의 범위를 언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양심, 사회,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반에 죄가 퍼져가지고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 이것이 사단의 언더 컨트롤, 사단의 역량 아래에 있을 때, 그 주권에 있을 때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 전적 타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다 부패하신 것입니다. 소위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의사가 손을 놓은 상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완전히 세포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가망이 없는 것들을 어느 순간 종전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선을 넘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것을 허물이라. 죄는 관역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관역이 안 맞을까요? 쏘는 자세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뭘 해도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어느 날 갑자기 입니까? 뜬금없이? 아니요. 태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선포해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실 줄 알았어요. 감정이 타락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선포돼도 뭘 감동이 없어. 감동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중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하여, 아니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넓으심으로 복음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한참 청년기 때 말입니다. 한참 막 열정이 있고 뜨거울 때 참 꼴배기신 사람이 있었어요. 뭐 주는 거 없는데 미워, 그냥. 한 공간에 예배드리기도 싫어. 저만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이상하게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메시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적으셨다 집에서 가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잘 적으시고. 자, 마태복음 5장 43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메시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냥 읽기는 쉬운데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알았어요 주님, 그냥 기도하면 되죠,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크게 해머처럼 치셨던 것이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 비가 왔어요. 꼴배기 싫은 애가 저쪽에서 비를 맞고 오고 나도 비를 맞고 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메시지로 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나의 쫌스러움을 확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근데 상대편의 눈을 보니까 네가 악인이다, 나한테 그렇게 표현을 보내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대. 의로운 자는 누구? 나. 선인은? 나. 저 사람? 악인. 저 사람? 불의한 자. 다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해집시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네가 악인이고 네가 불의한 거다. 그런데 그 순간 악하고 불의한 저에게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은혜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어떻게 해요?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허물로.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현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셨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미래형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실 것인데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뭔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너희들을 이제 하늘에 앉히실 것인데 그 다음 보면 현재로 이미 앉히셨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주인이. 전에는 너희가 그때에는 그 안에서 불순종하는 역사의 아들 안에서 불순종하는 역 안에서 지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간주함으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시민으로 저 영원한 통치에 들어갈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천국 시민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정을 두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며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성가 이따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1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가사가 있죠.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아시는 분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이시죠? 우리 한 배 옆짓에 고백을 하고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옆지체에게도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세워질 나라.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미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통치가 바뀌었다. 이거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 이게 잘 사는 자들이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 골로새서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 같이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정권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팔 걷어붙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긴가민가하는 인생이 아니고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데 취해서 사는 인생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주신 부분을 좀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단의 유혹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육신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직전에 많은 갈등이 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이죠. 고통이 싫은 거죠. 모진 고통을 감당하기 두려운 거죠. 어느 면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인간의 생각의 원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불의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등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수십 번 많은 갈등 속에 쌓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악의 영, 하나님의 영의 정직과 부정직의 갈등 구조.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일찍 갈까 늦게 갈까.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조작할까? 정직을 할까? 불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까? 아니면 정직을 통해서 손해볼까? 화를 낼까 말까? 이 타이밍에. 돈을 택할까? 양심을 택할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럼 그렇지 저 아들. 제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하나님이. 그럼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담은 여러분에게 오늘 안 드리고 적은 부담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하나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읽으시고 아멘 하실 분 크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용서하라고. 숙제인데요. 어느 주석학자의 말을 보니까 자기는 여기 가치라는 단어가 가장 무섭다. 왜 무서울까? 15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무섭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저 사람에 대한 상체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똑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라는 거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여러분, 용서라는 행위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자, 용서가 왜 믿음인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자, 이제 거의 끝물이니까 여러분이 힘있게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용서가 왜 믿음의 행위입니까? 남을 용서함으로써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 올바르고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제가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주님의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오니 제가 형제를 용서하겠나이다. 믿음이죠. 내가 내 스스로 복수로 하고 싶은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님의 공평의 잣대로 주님의 권리를 이양시켜 드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 형제를 용서하오니 주님의 공평의 저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이죠. 믿음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용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 얽힘, 묶임, 그 상함 이런 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깨져요. 관계가 틀어지고 평화가 없으면 부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상대방에게 용서함 없이 그냥 마음속에 10년, 20년 꽉 뭔가 이렇게 체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요. 한 주간 동안 용서의 화해의 놀라운 천국잔치가 여러분의 부서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야 내 아들이다. 그래야 내 딸이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함이 있고 용서함이 없는 자들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영혼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상황을 잘 풀어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 깊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